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2026년 5월 29일자 시장 브리핑 자료들을 모아서 심층 탐구를 해볼 텐데요. 지금 한국 증시 상황을 보면 와, 진짜 완전히 두둥강이 나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한쪽에서는 축포를 터트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추매가 쏟아졌죠.
그러니까요. 한쪽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렇게 메모리 빅3가 나란히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미국을 제외하면 1조 달러 기업을 두 곳이나 보유한 유일한 나라가 된 거잖아요.
사실 한국의 산업 이상이 엄청나게 달라진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근데 진짜 역설적인 게요. 마치 전교 1등을 두 명이나 배출했는데 정작 학교 전체 평균 점수는 폭락한 상황 같지 않나요? 같은 날 코스피 8000선이 장중 무너지면서 3%대 급락이 나왔으니까요. 자, 이 상황을 하나씩 풀어보죠. 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괴리가 생기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지수 하락은 거대한 차익 실현의 결과일 뿐입니다. 메모리 산업 자체는 명백한 구조적 슈퍼사이클에 진입했거든요.
아, 펀더멘털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군요.
네네. 이번 델 실적 발표가 그걸 완벽하게 증명하죠. 분기 매출이 438억 달러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무려 90억 달러나 상회한 수치입니다.
잠깐만요. 델 측에서 실적 발표할 때 아예 대놓고 메모리가 최대 병목이다 이렇게까지 언급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마이크로 펀더멘털이 강력하다면, 왜 스마트머니들은 지금 한국 테크주를 막 던지면서 지수를 3%나 끌어내린 건가요? 슈퍼사이클 한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거시경제, 즉 매크로의 공포가 마이크로의 호재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아, 매크로 이슈요.
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관들은 일단 수익이 난 주식부터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공포의 핵심 트리거가 바로 한국은행 신현숙 총재가 하반기 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부분이고요.
아, 그 부분도 꼭 짚어봐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잖아요.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건 사실 되게 교과서적인 흐름인데 말이죠.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네, 게다가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들 순이자 마진이 겁대되니까 원래는 금융주가 시장을 방어해주곤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금융주까지 싹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더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그 2.6%라는 성장률의 내용물이 극도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대기업들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내수 경제는 여전히 취약하거든요.
아,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군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시장은 은행의 마진 개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용 리스크가 폭발할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부동산 PF 부실이나 벼랑 끝에 있는 한계 기업들의 연쇄 도산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PF 사업장 디폴트가 터질 수 있고 그게 금융권의 대규모 대손 충당금으로 이어잖아요.
마진이 조금 늘어나는 것보다 떼이는 돈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공포가 금융주를 짓누른 겁니다. 결국 수출주는 차익 실현 매물에 시달리고 내수주랑 금융주는 금리 인상 직격탄을 맞으면서 8000선이 무너진 거죠.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시장을 받쳐줄 하방 지지선이 아예 없는 건가요? 수출주는 팔고 내수주는 겁나서 못 산다면 지수는 계속 흘러내릴 텐데요.
아닙니다. 매우 강력한 구조적 수급 방어막이 이미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요? 올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하긴 했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시장을 방어한다는 건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연계금이 시장 빠진다고 무작정 구원투수처럼 주식을 막 사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핵심은 자산 배분 알고리즘에 따른 기계적인 리밸런싱입니다. 지수가 이번처럼 3%씩 급락하게 되면 전체 운용 자산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평가액 비중이 타겟인 20.8%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알고리즘이 그 비중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시장 분위기나 공포 심리랑은 전혀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대형 우량주들을 사모으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수가 하락할수록 기계적인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바닥을 다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2.4조 원 규모의 ESS 수주를 따낸 것처럼 개별 기업들의 긍정적인 모멘텀도 매크로 노이즈 아래에서 묵묵히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이런 단기적인 금리 인상 우려 같은 매크로 노이즈하고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나 국민연금 비중 확대 같은 구조적 변화를 명확히 분리해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네요.
네, 그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4월 PCE, 즉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만약 이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아서 연준의 매파적 압력이 다시 불타오르고 또 지정학적 위기로 유가까지 오른다면 어떨까요?
거시경제에 아주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셈이죠.
맞습니다. 지금의 굳건해 보이는 이 AI 슈퍼사이클이라는 배가 과연 그 거대한 매크로의 파도를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권하면서 이번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